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될 당시 대량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베르나 뉴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할릴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의 시신에서 상당량의 돈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액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말레이시아 수사기관 간부를 인용해 김정남이 살해 당시 현금 12만 달러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김정남이 피살 직전 말레이시아의 휴양지 랑카위에서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로 파악된 미국인 남성과 접촉했다며 정보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할릴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외신을 믿지 말라며 외신이 선정적으로 보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은행의 돈 세탁을 대신해준 중국 기업을 기소했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성명에서 중국 기업 밍정 국제무역회사를 기소하고 법원에 190만 달러 압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밍정 국제무역회사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달러화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선양에 본사를 둔 민정 국제무역회사는 중국 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한 뒤 북한의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2015년 10월과 11월 중국은행 계좌를 이용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은 총 19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 정부의 북한 자금 몰수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외교 안보 대화를 열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고위급 대화는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합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양국의 이번 대화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달에는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도 열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의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시리아 라카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달 28일 새벽 라카의 ISIL 지휘부 회의를 겨냥한 공습으로 30명의 지휘관과 반군 30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알바그다디가 이날 회의에 참석 중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측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시리아 정부도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바그다디 사망설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쿠바 유화 정책 일부를 회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발표할 예정인 새로운 쿠바 정책은 쿠바군과 연계된 쿠바 국영기업 가해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들이 쿠바군과 정보당국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쿠바 정책은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로는 규정 제정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불법 체류 부모들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이민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성명에서 존 켈리 장관이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채택한 이 정책을 철회하는 메모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류의 발전은 엉뚱한 상상과 실패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해본 적이 없기에 때론 허황돼 보이지만 시작이 없다면 끝도 없듯이 그런 엉뚱한 시도들이 지금껏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왔는데요.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라고 공언했던 미국의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화성 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 과학학술지에 공개된 이번 계획은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기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이 스페이스X가 성공시킨 로켓 재활용 기술을 이용해서 우주선을 1000번 이상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1인당 20만 달러 정도로 크게 낮추고 또 한 번에 100명 이상 탑승 가능한 우주선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지구와 화성을 오가는 행성 간 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앞으로 100년 안에 100만 명 이상을 화성으로 실어 나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록 엄청난 비용과 위험이 뒤따르고 또 성공을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꿈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17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32도, 신의주 18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에서 28도, 함흥 16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은 14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페니레인. 어릴 적 살던 동네 페니레인을 추억하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Penny Lane, there is a bar showing photographs of every head he's had the pleasure to know and all the people that come and go stop and say hello. On the corner is a banker with a motor car. The little Jill and him behind his back. And the banker never wears a Mac in the pouring rain. Very strange. Penny Lane is in my ears and in my eyes. There beneath the blue suburban skies I sit and meanwhile back in Penny Lane. Shelter in the middle of the roundabout. A pretty nurse is selling poppies from a tray. I know she feels as if she's in a play. She is anyway. In Penny Lane, the barber shaves another customer. We see the banker sitting waiting for a tr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쿠바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여행을 규제하는 지침을 발표합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반세기 만에 국교 정상화 이후에 회복 중인 양국 관계가 다시 긴장으로 돌아설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납치됐던 중국인들이 한국 선교단체에 이용당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주장했고요. 이어서 일본 정부가 범죄를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공모죄 법안을 강행 처리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 새 쿠바 정책을 발표한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해서 새로운 대쿠바 정책 지침을 발표합니다. 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그 내용을 먼저 입수해서 전했는데요. 이 쿠바의 군부와 연계된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개별 쿠바 여행을 제한하는 이 두 가지 골자로 미국 정부의 새 쿠바 정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미국과 쿠바 관계 좀 급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되돌리는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이 1959년 쿠바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 이후 반세기 넘도록 적대 관계를 이어오던 미국과 쿠바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5년에 국교를 정상화하고 지난해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빠른 속도로 양국 관계가 진전됐습니다. 민항기가 두 나라 사이를 오가면서 여행객이 크게 늘었고요. 또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면서 이 럼과 시가 등의 수출입이 허용됐고 이에 따라 교역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로 카스트로 정권에만 이익이 몰렸다면서 당선되면 모든 조치를 되돌려놓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되돌리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요?
예, 쿠바 정부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생기는 경제 발전의 효과 등이 쿠바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정권과 군부를 돕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President can reverse them and that I will do unless the Castro regime meets our demands.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치를 대통령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고 카스트로 쿠바 정권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취임 후 되돌리겠다는 말인데요. 이 트럼프 당시 후보는 종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쿠바 정부에 대한 요구로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쿠바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쿠바 관련 정책 지침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한 실패한 정권에 돈줄을 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으면서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쿠바인들을 위한 새로운 자유로운 국가를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 쿠바 정책은 미국의 주요 국가 안보 이익과 쿠바 국민들의 연대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오늘 발표될 미국의 새로운 쿠바 정책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거래 제한과 여행 규제 이렇게 두 가지가 뼈대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쿠바 군부의 지원을 받는 관광기업 가에사라는 회사와 이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거래 제한의 핵심입니다. 이 가해사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메리어트 호텔 체인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쿠바 전체 경제의 60%, 이 관광산업에서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기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쿠바 여행도 역시 제안한다고요?
네. 앞으로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단체 여행을 통해서만 현지에 갈 수 있도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쿠바에 가려는 사람은 이 가족 방문이나 교육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쿠바의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현지인들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활동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쿠바에서 사용한 모든 금융기록을 5년 동안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조항도 이 여행 규제 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주요 언론은 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쿠바와의 국교 회복 조치도 후퇴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 8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 다시 개설된 미국 대사관은 그대로 운영되고요. 또 미국 항공편과 크루즈 선박의 쿠바 운항은 앞으로도 계속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새로운 대구 쿠바 정책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동시에 발효되지만 이 구체적인 규제 항목들은 미국 재무부가 시행령을 마련한 뒤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재무부가 세부 조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개별 쿠바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슬람 무장 조직에 납치된 국민들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지난주 목요일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두 명을 납치해서 살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중국 언론은 이들이 한국의 기독교 선교단체와 함께 활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중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인 두 명이 파키스탄에서 ISIL에 납치당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처형했다는 ISIL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루 대변인은 납치당한 두 명과 동행했던 10여 명의 중국 국민이 한국 종교 관련 단체에 이용당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면서 현지에서 불법 선교 활동을 했는지 파키스탄 당국과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중국인들이 한국 종교단체에 이용당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앞서 중국 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는 이 ISIL에 납치된 중국인들이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의 한국인 운영 어학원에 다니면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해왔고 이런 활동이 현지에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차우드리 니사르 알리 칸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이 피납 중국인들이 사업용 비자로 입국한 뒤에 불법 선교 활동을 했다고 확인했는데요.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한국인 소유 학원에 적을 뒀지만 실제로는 이 기관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ISIL의 납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피납 중국인들이 한국인이 주도한 선교 활동에 참가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한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에 대한 비판은 어떤 내용인가요?
바이두 지다오를 비롯한 중국어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기독교 선교가 웬 말이냐, 중국인 피해를 양산한 한국인 선교단체는 도대체 얼마나 광신도인가라는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관연 황구시보는 각종 통계와 인터뷰를 인용해서 이 자국민 피해를 일으킨 한국 기독교의 해외 선교 활동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중국 쪽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피납 중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어학원 수강생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 어학원장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고 이 선교 관련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일명 공모죄 법안이 통과됐군요.
네, 일본 의회 상원격인 참의원이 어제 본회의를 열고 테러 대책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165표, 반대 70표로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 범죄를 계획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서 일명 공모죄 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베 총리는 참의원 통과 사실을 발표하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일본 야권 쪽에서는 이번 표결이 날치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이 집권 자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무위원회 표결을 건너뛰기 위해서 이 중간보고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직접 표결에 붙였는데요. 야권은 이번 표결을 날치기 강행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모죄 법안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번 이 공모죄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범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이 계획이나 연습 또는 이 복면이나 무기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처벌 대상 범죄가 이 방화에서부터 저작권 위반에까지 277개나 돼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과도한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관련 행보가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예, 공모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약 40%였고요. 반대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죄 법안에 대해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7%에 달했습니다.
예, 국제사회도 역시 일본의 공모죄 법안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죠.
예, 사생활 권리에 대한 유엔 특별조사위원인 조셉 카나타치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테러 대책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 나가타치 보고관의 서한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공모죄 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감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 중인 특별검사 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 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수요일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인 스티븐 스컬리스 의원이 괴한에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또 이번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 전통인 의원 친선 야구 경기가 어제 예정대로 진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지난달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뮬러 특검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리들이 내통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데요. 특검이 점점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 역시 조사 중이라고 이 워싱턴포스트 등 여러 신문이 최근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러시아 공모 의혹을 지어내더니 아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또 얘기를 꾸며내서 사법 방해를 적용하려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에 더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까지 거론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 일가나 또 민주당과의 이 러시아 관계는 왜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또 클린턴 전 장관이 손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또 이메일을 삭제하고 또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이 당시 법무장관까지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신에 대해서만 사법방해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러시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 강경한 자세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 종교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e're under siege. You understand that. But we will come out bigger and better and stronger than ever. You watch.
네, 현재 이 포위당한 상태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면서 두고 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자, 현재 이 특검의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뮬러 특검이 조만간 댄 코츠 국가정보국, 이 DN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NSA 국장, 또 리처드 리짓 전 NSA 부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검은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DNI 국장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나눈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제임스 코미 당시 이 FBI 국장이 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중단하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DNI 국장과 로저스 NSA 국장에게 별도의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레짓 전 NSA 부국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로저스 NSA 국장에 대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묘사한 그런 메모를 또 남겼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해왔습니다. 코츠 국장이나 이 로저스 국장은 지난주 이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최근의 상황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규정들을 잘 몰라서 서툴러서 그렇다면서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이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이 사업 거래를 조사 중이라고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인 스티븐 스컬리스 의원이 수요일 이 괴한의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자,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 다시 불이 붙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총기 규제 찬반 논란은 오랜 정치적 쟁점이자 여론이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앞서 이 총기 규제를 원하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2조를 들어서 번번이 반대했습니다. 이후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 총기 소지를 옹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또 연방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이 총기 규제 문제가 잠잠해지는가 했는데요. 총격 사건, 이번에 그것도 이 연방 의원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를 원하는 민주당 측의 반응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수요일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민주당 소속의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사건 직후라서 이 총기 규제를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리에 총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또 총기 박람회에서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안 등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면서 총기 규제는 모든 시민을 위해서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나요?
네,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했었던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총기 범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캘리포니아 출신 제키 스파이어 하원의원 역시 미국 어디에서도 총기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요일 총격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이 미국 내 총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의사당에 모여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또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공화당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총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콜린스 하원 의원은 수요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가끔 자동차 수납장에 총기를 넣고 다니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머니에 총기를 넣고 다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총기 규제 목소리에 반박했습니다. 같은 공화당의 제프 턴건 의원은 범인은 총기 소지법이 까다로운 일리노이주 출신으로 범죄 기록이 있는데도 이 총기를 구할 수 있었다면서 총기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총기 사건을 막을 수는 없다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 논란이 아주 뜨겁게 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영화극장에서 이 극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또 커네티컷주 뉴타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이 총기 규제론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소유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 콜로라도주와 커네티컷주 등 일부 주에서는 주 단위로 이 총기 구매 조건을 강화하는 그 주법이 제정되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지난해 또다시 총기 규제 논란에 불이 붙은 거죠?
맞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이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이 49명이 숨졌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도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었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의 저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 강화를 원하는 미국인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이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발의안들이 나왔습니다.
네. 연방 하원은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정신질환자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오히려 철폐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공화당 의원들은 주정부가 발급한 총기 휴대 면허를 다른 주도 인정하도록 하는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을 또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총기 소유 규제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번에 총격을 받은 스컬리스 의원입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기 옹호 단체 이 미국 총기협회 NRA로부터 A+ 등급을 받을 정도로 이 막강한 총기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스컬리스 의원이 연례 의원 야구 경기 연습을 하다가 총격을 받았는데요. 스컬리스 의원이 부상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의사당에서 멀지 않은 내셔널스 구장에서 의원 친선 야구 경기가 열렸는데요. 연방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경기를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I think what you see is a determination that a violent act is not going to dissuade us or people.
네, 이런 폭력 행위가 일어나도 결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 또한 보낸다는 건데요. 이번 총격 사건 때문에 경계가 크게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야구 경기 사상 최다 관중 동원 기록을 세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날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네. 자, 이날 경기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의원들은 물론이고 관중 가운데도 이 부상한 스컬리스 의원의 출신 대학이나 고향 구단에 모자를 쓴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 스컬리스 의원에 대한 지지 또 쾌유를 비는 마음을 나타낸 건데요. 공화당 선수단을 소개할 때 스컬리스 의원의 이름이 호명되자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관중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립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혹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참관을 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기장에 오진 않았는데요. 대신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경기에 그 우호를 강조하는 경기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구는 스컬리스 의원의 경호원인 의회 경찰관 데이비드 베일리 씨가 맡았는데요. 이 베일리 씨 역시 지난 수요일에 총격 사건으로 이 발목에 부상을 입었지만 시구를 할 정도로 회복을 해서 경기장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경기는 11-2 민주당 의원들의 대승으로 끝났는데요. 민주당은 스컬리스 의원이 회복될 때까지 우승 트로피를 스컬리스 의원 사무실에 보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의원들 간의 친선 야구 경기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909년에 의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시작됐는데요. 이 최근에는 자선 행사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입장료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이 경기 입장권이 2만 장 넘게 팔리면서 100만 달러 이상의 이 기금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두 배의 규모라고 하고요. 또 의원들은 올해 기부금을 제공할 단체 가운데 의회 경찰 추모 기금을 또 새로 포함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의회 경관 또 두 명이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들이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대처한 덕분에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다친 경관 가운데 한 사람은 어제 시구를 할 정도로 회복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스컬리스 의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위중한 상태지만 차도가 있었다고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이 어제 세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요. 또 추가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스컬리스 의원은 이 총탄이 엉덩이를 관통하면서 골반뼈가 부서지고 장기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임명됐는데요. 최근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로 조사를 확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법 방해가 무엇인지, 또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법방해란 무엇인가?
사법방해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나 위협을 통해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 연방법은 이런 사법 절차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법 집행을 막거나 막기 위해 시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사법, 행정 절차에 간섭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증거를 없애는 행위 등이 해당되는데요. 법정 모독이나 허위 진술 등도 넓은 의미의 사법 방해로 간주됩니다. 사법 방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의도가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인물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방해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법 방해 논란의 발단.
현재 미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 방해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관리들과 내통했고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FBI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FBI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이 독자적인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공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코미 전 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지난 8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증언했고 그 전날에는 모두 발언문을 통해서 해임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의 대면, 여섯 차례의 통화 등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나눈 대화록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
코미 전 국장은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충성심을 기대한다면서 충성심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언급했고 코미 전 국장 자신은 언제나 정직할 것이라는 점만 약속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He asked for your loyalty and you said you would be loyally honest.
Honestly loyal.
Honestly loyal. Let the Mike Flynn thing go because he was a good guy. By the way, you're aware that he said the exact same thing.
이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2월 14일 만남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을 물리고 코미 전 국장과 독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는 좋은 사람이며 이 사건을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해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직접 요구했다고 코미 전 국장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통 의혹의 핵심 인물인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요구로 받아들였지만 러시아 내통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중단 요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지난 3월 30일 통화에서는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추궁하면서 러시아 관련 문제라는 구름을 걷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방해라고 보는 시각.
사법 방해 논란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충성심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nd as you perceived it, while it was a request that you hoped you did away with it, you perceived it as an order, given his position, the setting, and the like, and the, some of the circumstances.
Yes.
이에 대해 코미 전 국장은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와 대화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명령으로 받아들였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된 걸로 본다고 주장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대통령과의 대화가 국가 기밀인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만남에 대해 거짓말을 할 걸 우려해 기록으로 남겼다면서 메모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것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성한 메모는 정부 문서가 아니라 개인의 시각에서 기록된 사적인 기록물로 인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놓고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전문가는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직 연방검사 출신으로 조지타운대학교 형법교수인 줄리 오설리번 교수는 권력관계를 놓고 봤을 때 상관인 대통령이 FBI 국장에게 사건 수사를 중단할 걸 요청했다면 이는 수사 방해나 지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방검사 시절 엘론 기업의 분식 회계 사건을 담당했던 세뮤얼 뷰엘 듀크 대학 교수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해임한 것으로 사법 방해로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지만 연이은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련 수사에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각.
트럼프 대통령 측은 코미 전 국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충성심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또 대통령과의 대화는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면서 코미 전 국장이 기밀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미 전 국장의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Mr. Comey has now finally confirmed publicly what he repeatedly told President Trump privately. That is that the president was not under investigation.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크 캐서위츠는 성명을 통해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직 연방검사 출신인 앤드루 메카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방해를 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연방수사국은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인 만큼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너선 털리 교수도 코미 전 국장의 증언 중 어떤 것도 대통령의 사법 방해를 입증할 만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 방해와 탄핵 여론.
만약 특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특검이 기소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은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탄핵은 가능합니다.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증언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들의 전례를 살펴보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요. 당시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는 도청이 아니라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수사 담당 특별검사를 해임한 사법 방해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또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백악관 인턴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탄핵 위기에 처했지만 당시에도 탄핵 사유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거짓 증언으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대화가 녹취된 자료나 관련 추가 증언자 같은 확실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코미 전 국장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또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 전체 표결의 과반수 동의,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탄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사법 방해가 뭔지 또 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on pins and needles. on pins and needle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Did you pass?
I think I did okay. But I won't find out the results until next week.
Next week? You have to wait that long for the results?
Unfortunately, I do.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find out the results.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Did you pass? 너 시험 잘 봤니? 통과한 거야? 라고 묻자 제가 I think I did okay, but I won't find out the results until next week.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다음 주에 나와.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제이슨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라고 다시 묻자 제가 Unfortunately, I do. 불행히도 그래.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find out the results. 결과를 알 때까지는 계속 불안할 텐데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pins and needl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Did you pass?
I think I did okay, but I won't find out the results until next week.
Next week? You have to wait that long for the results?
Unfortunately, I do.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find out the results.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pins, P-I-N-S, pins, and, A-N-D, and, needles, N-E-E-D-L-E-S, needles, on, pins, and, needles. Pins are thin metal objects often used for sewing. If someone is on pins and needles, they are very anxious and extremely nervous. This expression is used to describe someone who is waiting to hear an announcement or news about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them. 니로는 바늘이고 pin, pin은 말 그대로 뾰족한 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뾰족한 핀과 바늘 위에 있다면 어떨까요? 찔릴까봐 불안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on pins and needles 라는 표현은 초조하다, 불안해하다, 조마조마하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에도 바늘 방석에 앉았다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시험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며 기다리는 동안 너무 불안할 거라고 합니다. Unfortunately, I do.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find out the results. 라고요. 이처럼 어떤 상황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on pins and needles입니다. On pins and needles.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Did you pass?
I think I did okay, but I won't find out the results until next week.
Next week? You have to wait that long for the results?
Unfortunately, I do.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find out the results. Let's review. When you are on pins and needles, you are nervous or anxious about something. On pins and needles.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톰 페리가 부른 Free Falling.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나는 추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e's a good girl. Loves her mama. Loves Jesus. In America too. She's a good girl. She's crazy about Elvis. Loves horses and her boyfriend too. And it's a long day living in Reseda. There's a freeway running through the yard. And I'm a bad. I'm a bad boy for breaking her heart. Walking through the valley, move west down.
Ventura Boulevard, and all the bad boys were standing in the shadows, and the good girls were home with broken heart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3년 6월 16일 오늘, 인류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탄생합니다.
Cooper's flight, the first woman flies in space. Cosmonaut Valentina Tereshkova. In her 48 orbits around the Earth, Tereshkova tallies more flight time in space.
소련의 여성 우주 비행사인 발렌티나 테레슈고바가 보스토크 6호에 몸을 싣고 우주로 향한 것입니다. 소련은 텔레비전을 통해 테레슈고바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테레슈고바는 사흘 동안 우주에 머물면서 지구를 48바퀴 선회한 뒤 19일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테레슈고바는 귀환과 동시에 소련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여성은 약하지 않다며 테레슈고바의 우주 비행을 축하했습니다. 테레슈고바는 우주에 나가면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된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1976년 6월 16일 오늘,
Right students of the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stage a demonstration in sympathy with the Africans in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웨토에서 흑인 학생들이 백인 정부의 반발에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남아공 백인 정부는 이들을 무력 진압합니다. 남아공 역사의 비극인 이른바 소웨토 봉기 사건이 발발한 것입니다. 얼마 전 백인 정부는 흑인 학교에서 영어 대신 아프리칸서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프리칸서는 네덜란드계 백인들의 언어로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이에 흑인 학생들은 지배자의 언어를 거부한다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아공 정부는 학생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해 최소 6명이 죽고 14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돼 총 176명이 목숨을 잃고 천여 명 이상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남아공 백인 정부는 소웨토 봉기 사건으로 전 세계에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